오늘 예레미야 맥잡기 여섯 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나라와 민족으로 인한 극도의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나는 예레미야, 이렇게 이제 잡았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부터 한 2600년 전쯤에 유다 땅에 바빌론 포로 생활 이제 생기기 바로 전에 예레미야라고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이제 대언하는 그와 같은 책무를 수행을 했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의 핵심 내용이 뭐냐? 회개하지 않으면 바빌론으로부터 임박한 심판이 오고 그래서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전혀 인기 없는 이와 같은 그 메시지 듣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오늘은 그의 액션 설교 두 가지 18장, 19장에 나와 있는 거 여기에는 이렇게 물레 위에서 진흙을 가지고 토기를 이렇게 만드는 그 토기장의 그 이야기가 이제 나와 있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예레미야가 이제 굉장히 강력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강한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예레미야도 이제 사람인지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듣질 않습니다. 지도자들이 듣질 않고 종교 지도자들이 듣지 않고 정치 지도자들이 듣지 않고 심지어 자기 친척들도 듣지 않고 자기를 죽이려 하고 이렇게 이제 하니까 결국은 대언자가 어느 면에서 최대의 절망에 빠지는 이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그만둬야 되겠다. 이게 그냥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게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이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곤란한 이런 게 상태에 이제 빠지게 된 거예요. 이런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그 대언자의 그 모습을 머릿속으로 이렇게 이제 그려가시면서 18장, 19장, 20장에서 망해가고 있는 그 유다 왕국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거를 좀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하고 이렇게 오버랩을 하셔서 한번 이렇게 보시면 과연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지금 선포가 되고 있는지 왜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오버랩을 시켜서 이렇게 보시면 그러면 문제가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이 금방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8장에는 위협을 받는 대언자 예레미야의 모습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살펴보는 18장, 19장, 20장은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그런 왕이 있었는데 그 왕 당시에 이야기가 이제 아니겠느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호야김은 어떤 사람이냐? 나중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을 이렇게 두루마리 책에 이제 기록하라 그래요. 그래서 바룩을 데리고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면 바룩이 모든 걸 다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두루마리 책을 이제 그 신하들에게 이제 보여주고 이렇게 이제 하니까 결국 왕이 가져오라고 해요. 왕이 그것이 낭독이 될 때 펜나이프라 그러죠. 펜나이프로 북북 찢어갖고 여기서 화로불에다가 이 두루마리를 갖다 태우는 여기 예레미야 36장에 나오거든요. 그렇게 악한 일을 했던 사람이 여호야김입니다. 얼마 동안 통치했냐? 11년 동안 통치했어요. 그 아버지는 누구냐? 유다 왕국에서 가장 의로운 왕이라고 하는 요시아예요. 아버지가 그 요시아가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 중에 하나가 지금 여호야김인데 이 여호야김의 특징이 뭐냐? 11년 동안 통치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또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예레미야 대언자를 핍박을 하고 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이런 악한 왕으로 여호야김이 이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여기 18장 1절에서부터 이제 17절 말씀이 쭉 나오는데 먼저 앞부분 가서 보면은 전체적인 내용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그런 그 내용입니다. 가서 보시면 18장에 주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너로 하여금 내 말들을 듣게 하리라 하시기에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갔더니 보라 그가 물레 위에서 물건을 만들고 있었다. 여러분 뭐 이천이나 이런 데 이제 가면은 도자기 만드는 데가 있잖아요. 지금은 아마 기계로다가 물레 이렇게 진흙 같은 거 올려놓고 손으로 이렇게 해갖고 뭐 만들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전기 이런 게 이제 없었기 때문에 발로다가 이렇게 밟아가면서 이 물레를 이제 돌리지 않, 돌리고선 그 위에다가 진흙을 올려놓고 그로서는 토기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예레미야 당시 지금부터 한 2500년 그 전에 중동 지방에서 토기를 만드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뭐 무언가를 담아놔야 되는데 지금처럼 무슨 플라스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다 토기로 다 이렇게 만들어서 굽고 여기에다 뭐 물건을 담고 이렇게 이제 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토기를 만드는 것 자체가 대단히 중요한 그런 산업이었어요. 그래서 토기장인들이 특별히 거하는 이와 같은 그 장소가 있었습니다. 자, 예레미야가 아마 그 토기장이 살고 있는 그 집을, 그 집 앞을 많이 지나갔을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이 이상한 말씀 안 하셔서 들러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늘은 토기장의 집으로 한번 내려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이제 결국은 거기 내려가서 이 토기장이가 하는 모든 걸 보고 그리고 유다의 지도자들 향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말씀을 선포했더니 그에게 돌아온 것은 뭐냐? 착고에 갇히는 일, 매 맞고 착고에 갇히는 일, 이 일이 이제 20장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자, 3절에서 이제 4절 가서 보니까 토기장이가 물레, 이렇게 영어로는 윌로 돼 있어요. 윌이잖아요. 이거 이렇게 바퀴처럼 생긴 거, 이 위에서 이제 진흙을 올려놓고 이렇게 이제 물건을 돌리고 있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훼손이 되니까 그가 다시 그것으로 다른 것을 만들되 토기장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그것을 만들었다. 하나님이 내려가서 한번 토기장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봐라. 내려갔어요. 물레를 지금 막 돌리면서 뭐 물건을 만드는데 이게 훼손이 됐어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아, 그랬더니 또 그걸 가지고 그 진흙덩어리 이걸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또 다른 물건을 만드는 것을 하나님이 이제 보여주셨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이상한 곳에서 자신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보여주십니다. 자, 지금 토기장이가 진흙을 이렇게 돌리는데 이게 물건이 이제 훼손이 된 거예요. 아직 굽기 전에. 아직 물기가 남아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 이 진흙덩어리가 저항을 하는 거예요. 무언가 토기장이가 원하는 그런 방법대로 물건이 나와야 되는데 뭔가 이제 지금 저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가지고 훼손이 됐어요. 이 훼손이 되니까 토기장이니까 그래? 그럼 이거 만들지 말고 이거 만들지 하고는 A를 만들려고 하다가 지금 그 똑같은 진흙덩어리를 가지고 B라고 하는 그런 물건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드는 거 이거를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해석이 5절에서 이제 10절에 나오는 거예요. 해석의 내용은 여러분이 가서 읽어보시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그 진흙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물건을 만들듯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국가들, 이 국가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경영을 하실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잘못 이해하시면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하신다 하니까 마구잡이로 아무 계획도 없이 뭐 망가지면 하나님도 이거 만들고 저거 망가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어떤 그 본성, 특성이 있습니다. 그 특성은 뭐냐? 항상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국가들을 이렇게 이끌어 나가시고 지도자를 세우시고 이렇게 하되 하나님의 그 속성에 따라서 거룩하신 방법으로 또 지혜롭게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도록 이렇게 이제 일을 하신다는 거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토기장이가 자기 마음대로 이 진흙덩어리를 가지고 물건을 만드는 거 이걸 보면서 예레미야에게 이제 무엇을 보여주고 또 예레미야가 백성에게 가서 무엇을 이야기하라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냐. 사람이 하나님에게 조언을 할 필요도 없고 또 하나님이 본인 자신이 하는 그 일을 사람에게 일일이 설명할 필요도 없다. 이런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가장 거룩하게, 가장 선하게, 가장 지혜롭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법대로 국가를 세우기도 하고 왕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하신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4절에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느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또 로마서 9장 20절 21절에도 역시 똑같이 하나님께서 토기장이가 되셔서 원하시는 그런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이야기하면서 지금 유다 왕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바빌론 왕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내용은 뭐냐? 국가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두 가지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국가가 악한 일을 많이 해요. 지도자가 악한 일을 많이 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아, 저 국가와 저 국가의 지도자들 내가 심판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위해서 대언자를 보내든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보냈더니 거기 백성이, 거기 지도자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서면은 하나님이 처음에 심판을 보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거기에 심판을 퍼붓지 아니하신다. 이게 첫 번째 시나리오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요나서에 나오는 니느웨. 그렇죠? 니느웨 사건을 여러분이 보시면 요나를 통해서 심판을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셨지만 그 왕과 거기 사는 모든 백성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는 그런 내용이 요나서 이제 3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국가가 하나가 있고 또 어떤 국가가 있느냐. 하나님 이제 복을 주시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백성이 처음에 잘 하더니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고 말 그대로 등이 따뜻해지고 뭐 이렇게 이제 되니까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언자를 보내시고 말씀을 보내시고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는데 백성이 전혀 듣지 않습니다. 지도자가 듣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9절에서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들에게 복을 주려고 마음을 먹었을지라도 이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을 가져오신다. 그래서 국가든 지도자든 아니면 개인이든 동일한 이와 같은 그 원리들이 적용이 된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번째 사례 같은 경우가 이스라엘이거든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백성이 조금 있다가 죄를 짓기 시작해 돌아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보내시고 다시 백성이 그럼 울면서 돌아서요. 그런데 조금 지난 다음에 또 반역을 해요. 그래서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심판을 보내요. 그렇게 하니까 또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아서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서 그래서 그 이후부터 40년 광야 생활, 그 다음에 약 400년 동안의 재판관들의 시대, 약 또 한 400년 동안의 이 왕정 시대, 이게 지나가는 동안 몇 배, 한 800년 동안 계속 똑같은 일이, 사이클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케이스는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시면 저와 여러분이 이 케이스를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뭐냐? 나의 본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본성, 거룩하신 분, 지혜로우신 분, 전지전능하신 분, 그렇잖아요. 내 본성에 위배가 되지 않으면서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국가를 세우기도 하고 국가를 폐하기도 하고 지도자를 세우기도 하고 지도자를 폐하기도 한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토기장이가 그 진흙에게 설명 하나도 안 하잖아요. 내가 왜 너가 훼손이 되니까 A를 만들다가 B를 만들고 B를 만들다가 C든 하나 토기장이가 설명할 필요도 없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장 좋은 걸 지금 만들고 있는 거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유다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그렇게 이제 계획을 세웠는데 말을 듣지 않으니까 누구를 세우냐? 저 북방에 있는 바빌론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빌론을 가져다가 침략을 하게 해서 유다 백성 심판을 받게 하는데. 그걸 대해서 바빌론이 계속해서 흥황하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바빌론 사람들이 사악하게 굴다가 결국은 메대 페르시아에서 이제도 멸망을 당하고 그 이후에 또 그리스가 나타나고 그 이후에 로마가 나타나고 이렇게 쭉 이어져 내려오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21세기가 우리 앞에 지금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말씀의 핵심은 신명기 29장 29절에 있는 거예요. 은밀한 일들은 주 우리 하나님께 속하거니와 계시된 그 일들은 영원토록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속하나니 이것은 우리가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은밀한 일은 하나님 외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난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드러난 일.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배움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와 같은 유산이다. 왜 그렇게 남겨주셨냐? 율법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도록,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 삶으로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드러내서 역사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록해 놓으셨다.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이제 적용을 하는 내용이 11절에서부터 이제 17절에 나오는데, 한마디로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국가는 백성들이 모여있는 이와 같은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있고, 아니면 지금 식으로는 대통령이 있고, 하지만 그 안에 우리나라 같으면 5천만 명의 이 국민이 있단 말이에요. 국민 개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도 있어요. 12절 가서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소망이 없으니 오직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걸으며 저마다 자기의 악한 마음이 상상하는 것을 행하리라라고 유다 백성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인간이 어떤 존재냐? 창세기 2장 7절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 보기에는 정말 뭐 엄청나게 자기가 큰 존재 같지만 성경이 그냥 흙덩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욥기 4장 19절에는 여러분 좀 아시죠? 좀 옷을 이렇게 파먹는 좀. 좀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게 사람이라는, 여러분 뭐 저희 아버지나 어머니나 이제 저도 이제 얼마 있으면 이제 무덤 속으로 들어가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다 녹아 없어지는 거잖아요. 좀 앞에서 이렇게 소멸되는,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무익한 이런 그 인간, 정말 뭐라 그럴까, 별거 아닌 그런 사람들이 뭐 70년 80년을 살면서 하나님보다 훨씬 더 크다고 본인이 이런 착각 속에 이제 빠져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하는 게 뭐냐? 사람이나 여기 있는 진흙이나 다 똑같은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다, 여러분, 이거, 이 토기를 만드는 진흙이나 하나님 보시기에 저나 여러분이나 다 뭐예요? 흙이잖아요, 흙. 그렇죠? 근데 차이가 하나가 있어요. 예, 이 토기장이가 사용하는 진흙하고 저와 여러분도 흙인데 차이가 하나가 있다. 그래서 뭐냐? 진흙은 거부할 수 있는 자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주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이 연약한 존재에게 우주에서 가장 큰 걸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뭐냐?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단 말이에요.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라고 한 측면에서는 어느 면에서 하나님하고 비슷한 존재가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선택을 한다면 그와 같은 그 차원에서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이 올바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를 다듬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모도 주시고 형제도 주시고 하나님이 선생님도 주시고 목사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책을 기록하는 저자들도 주시고, 그래서 주신께서 뭘 하라고 하느냐, 바른 길로 가라고. 바른 길로 가라고 이런 모든 사람들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올바른 길로 가라고 하는 그런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거부하면 이것은 뭘 하는 거냐? 하나님께 대항하는 거다. 하나님이 직접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형제들을 통해서, 그렇죠? 또 선생님을 통해서 올바른 길로 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본인이 우주 공간에서 제일 크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말을 안 듣는, 그 말을 안 듣는 것 자체가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다. 이렇게 하니까 11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그렇게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내가 유다를 치기 위해서, 유다를 대적하기 위해서 한 가지 재앙을, 지금 악을 만들겠다. 프레임을 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프레임을 씌운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림이 있고 그러면 이렇게 프레임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어떤 한 악이나 재앙을, 지금 프레임을 만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백성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참고 하나님이 참는데도 불구하고 백성이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한계가 다다라서 결국은 내가 그 악을 집행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러니가 뭐냐. 13절, 14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누가 그러한 일들을 들었는지 이교도들 가운데 가서 한번 좀 물어봐라. 이스라엘의 처녀가 심히 무서운 일을 행했다. 여러분, 여름철 지금 더운데 이렇게 더울 때 뭐 냉장고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유다 여기 사람들에게 이거 없으니까 어떻게 저 레바논 산이 저 위에 있는데 그 레바논 산에 여름철이 되면 저 위에서 꼭대기에 무슨 눈이 녹아서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 요르단강이 되는 거거든요. 그 강이 얼마나 그 강물이 차가워요. 그걸 마시면은 일을 하다가 이렇게 마시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근데 그 레바논의 그 눈, 거기서 눈으로 만들어진 그 물을 버리고 떠나냔 말이에요. 그렇죠? 다른 곳에는 흐르는 찬물을 버리겠냐. 이렇게 시원한 냉수가 있어야 일을 하다가 정말 상쾌함을 이렇게 유일한 길이잖아요. 냉장고가 없으니까 그 당시에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15절을 내 백성이 나를 잊었으므로 그들이 헛된 것에게 분향하였으며 이게 나무 조각을 만들어 놓고 가서 이제 분향을 하고 이게 우리의 신이라고 그러고 하니까 그 나무 조각 돌 조각들이 그들로 하여금 옛 행로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 같은 그 구약의 말씀들 이걸 떠나 그들의 길들에서 걸려 넘어지게 하고 행로 들고 닦지 아니한 길로 이제 다니게 하니까 걸려 넘어지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이 구약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사실이 눈앞에 이렇게 드러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백성이 복이 싫습니다 하고 저주를 택하는 거예요. 근데 저주를 내가 저주를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택한다고 해서 나가는 그 길이 결국은 저주가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상 숭배를 하니까 돌덩어리 나무덩어리를 섬기잖아요. 저 하늘에 떠있는 해와 달과 별들 저 숨도 못 쉬는 저게 살아있는 신들이라고 하고 그 신들을 향해서 이 절을 하고 그 신들에게 자기 아이들을 불 속으로 태워서 지나가게 하는 그런 악한 일들을 하는 그 유다 사람들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복은 원하는데 복이 오려면 어떻게 돼요? 순종해야 되는데 복은 마음속으로 엄청 원하면서도 순종하기를 원치 않는 이런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이제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 토기장이가 물레 위에다가 이제 진흙을 놓고 이렇게 돌리지 않습니까? 돌려요. 이게 말을 잘 안 들어요. 이거 진흙이 뭐 딱딱할 수 있는 말을 잘 안 들으면 어떻게 하든지 이걸 잘 돌려갖고 내가 원하는 그런 물건을 좀 만들어 봐야 되겠다고 인내하면서 계속 물레를 가지고 하면서 이렇게 이걸 이렇게 제대로 이제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는데 이게 노력해도 결국은 훼손이 될 수가 있잖아요. 말을 안 들으니까 뭐 어떻게 돼? 그러면 A를 만드는 거 포기하고 B를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와 같은 일을 하신다.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어도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가서 보면 다 실수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삭이든 야곱이든 그렇죠? 또 모세는 사람까지 죽이잖아요. 그렇죠? 사람까지 죽여요.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그 십계명 돌판 두 개를 갖다 계곡에다 내던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다혈질이었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잖아요. 다윗과 같은 경우도 그렇게 훌륭한 사람인데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짓고 또 우리 신약성경 하면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 면전에서 예수님이 가장 위급한 그런 때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다 실패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조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지금 성경이 뭘 이야기해 주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그래야 우리에게 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자, 이런 가운데 그 18절 가서 보니까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계략을 꾸며 예레미야를 치자. 율법이 제사장에게서 계략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말씀이 대언자에게서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말 중에 어떤 곳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말자. 원수들이 이제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음모. 이 예레미야를 대적하는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배도했는데 배도한다는 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자체를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듣기를 싫어해요. 이렇게 되니까 말씀, 메시지를 전달한 메신저, 이 대언자를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음모를 꾸미는 그런 일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예레미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 제사장이 한두 명이냐는 거예요. 왜 꼭 우리가 예레미야한테 가서만 말씀을 받아야 되느냐? 계략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데, 그럼 지혜로운 자에게 얻어야 되는데 예레미야만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다. 아, 우리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이 널려 있지 않냐? 그렇죠? 말씀이 대언자에게서 사라지지 않는다. 왜 예레미야만 대언자냐? 아, 우리 가운데 대언자가 얼마나 많으냐?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의 말 중에 어떤 것에도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리라고 작심하는 이와 같은 그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이와 같은 모습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처음이 아니에요. 예레미야 11장에도 있고 12장에도 있고 15장에도 있고 또 여러분과 제가 이제 예레미야 끝까지 가서 보시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신실한 종들, 신실한 종들, 사람이기 때문에 신실해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그런 대언자라 해도 백성이 이렇게 심각하게, 심하게 이렇게 반대를 하면 그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레미야도 그죠? 반대하는 건 난 너무 좋아한다.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예, 그런데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백성이 반대하는 것 그거 자체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라고 이와 같은 그 반대하는 백성을 이제 붙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예레미야의 이제 고통이 19절에서 이제 23절에 나와요. 얼마나 어려우면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들에게 저주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그 안타까운 모습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예레미야가 탄식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예레미야의 말을 듣는 사람이 너무나 없으니까 탄식을 하는 겁니다. 이번이 다섯 번째 탄식이에요. 11장에 한 번, 12장에 한 번, 15장에 한 번, 17장에 한 번, 20장에 한 번 이렇게 돼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는 겁니다. 19절에서 20절 그 내용은 뭐냐? 주여, 내 말을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 말을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탄식을 이제 늘어놓는 겁니다. 자, 21절에서 23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좀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대언자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호소하는 거 21절에 그들의 자녀들을 기근에 넘겨주시며 칼의 힘으로 그들의 피를 쏟으사 그들의 아내들은 자기 자녀들을 잃고 과부가 되며 그들의 남자들은 죽임을 당하고 그들의 젊은이들은 전쟁에서 칼에 죽게 하소서. 주께서 군대를 데려와 갑자기 그들 위에 임하게 하실 때 그들의 집에서 울부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예레미야가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면서 자기의 그 탄식을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호소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얼마나 답답하면 이와 같은 말을 할까. 또 동시에 지금 대언자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그와 같은 일을 대언자의 입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이런 측면이 또 하나가 있고 예레미야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정말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좀 이루시기 바랍니다. 여기 야고보서 5장 17절 이런 데 가서 보면 엘리야를 가리켜서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여러분 느끼고 그렇죠. 이렇게 다 같잖아요. 이 엘리야도 같고 예레미야도 같고 그러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한두 해도 아니고 무려 4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와 같은 그 하소연을 하면서 하나님 이들을 심판해 달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극한 상황 속에 대언자 예레미야가 이제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이 18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9장부터 시작해서 20장 6절까지는 또 한 번 이제 핍박받는 대언자 예레미야 이제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액션 설교를 이제 하라고 예레미야에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번에 그 액션 설교도 어디로 가는 거냐? 토기장의 집으로 또 내려가는 거예요. 아까하고 똑같이 이제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1절에서 이제 9절. 근데 뭐를 가지고 내려가냐? 1절 가서 보니까 토기장의 질그릇 병 하나를 이제 가지고 내려가라. 토기장이가 뭐 이렇게 병을 만들어가 이걸 구웠단 말이에요. 이 병 하나를 취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백성의 원로들, 제사장들 가운데 그 원로들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거기 가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토기장이 집에 가서 토기장이가 어떻게 만드는가를 구경하라고 보내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 손님으로 지금 이제 그 토기장이 집을 이제 방문하는 거예요. 원로들 데리고 이제 가는 겁니다. 자, 이 원로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음모를 꾸미는 거고 예레미야가 알면서도 하나님이 이들을 데리고 가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하여튼 무언가 지금 하시려고 하니까 데리고 가라고 하니까 이들을 지금 데리고 토기장의 집으로 이제 내려갔는데 그게 어디 있냐? 동문 어귀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을 때 동쪽에 있는 이런 문이 있는데 이 문, 요 동쪽에 있는 문 요 근처에 토기장이들이 모여 살았어요. 토기장이들이. 그래서 토기장이들이 모여 살면서 깨진 토기 그릇을 다 거기다 이제 쌓아두는 거예요. 이렇게 쌓아두고 그다음에 여기 가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가 있는데 예루살렘이 있으면 여기 동문이 있으면 동쪽 여기 남쪽으로 서쪽으로 이렇게 그은 이쪽에 여기가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가 있어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쓰레기를 태우는 데요. 쓰레기 불이 계속해서 꺼지지 않는 이와 같은 그 골짜기가 있어요. 그 골짜기의 이름이 흰놈의 아들의 이제 골짜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예레미야하고 동문 거기로 내려가서 동문 있는데 서서 내 말을 이들에게 이제 전달하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설교단으로 이와 같은 그 설교단으로 이제 동문을 설교단으로 이제 삼고는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 19장 3절에 심판을 이제 선포하는데 뭐라고 선포하냐? 유다의 왕들과 예루살렘 거주민들아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 하나님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가져오리니 그것을 듣는 자가 누구든지 그의 귀가 울릴 거다. 그러면서 지금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이들에게 전달한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는 19장 4절 5절 가서 보면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멀리하였으며 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유다의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고 무죄한 자들의 피로 이곳을 채웠다.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뭘 했어요? 몰렉을 위해서 자기 아들들을 그 불 가운데로 지나가면서 아들들을 그냥 불태워갖고 죽이는 이런 악한 일들을 이제 했단 말이에요. 바알의 산당들을 건축하고 거기 나와요. 자기 아들들을 불로 태워 바알에게 번제헌물로 바쳤는데 이런 건 내가 명령하거나 난 이런 거 원하는 그와 같은 신이 아니다. 바알은 그런 걸 원할지 몰라도 나는 그런 걸 원하지도 않고 그런 걸 하라고 명령한 적도 없는데 저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지금까지 유다 왕들과 유다 사람들이 그와 같은 악한 짓을 행했다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여호야김 전에 요시아가 어린 나이에 이제 왕이 됐는데 요시아가 나중에 이제 조금 커서 그래서 모든 말씀을 이해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유다 땅에는 모든 이 우상들을 이제 척결하잖아요. 그렇죠? 이 척결하면서 요시아가 여기 있는 그 도벳의 이 골짜기 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와 같은 그 우상 숭배하는 이런 제단 이런 거 있는 걸 보고 다 쓸어버리고 그리고 그다음부터 뭐를 삼았냐 쓰레기 태우는 곳으로 쓰레기 소각장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거기를 쓰레기 소각장으로 자 이렇게 해갖고 열왕기하 23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그가 요시아가 흰놈의 자손들의 골짜기에는 도벳을 더럽게 하여 아무도 몰렉을 위하여 자기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지만 아들이든 딸이든 글쎄 그 므낫세 같은 경우가 그렇게 아들 딸을 거기로 지나가기 이제 했잖아요. 불가운데로. 도벳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불구덩이란 뜻이에요. 불구덩이. 그 불구덩이 속으로 애를 가져다 집어 던지고 거길 지나가도록 하고 그래서 몰렉에게 바알에게 갖다 바치는 그런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나 6절에 날들이 오리니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하지 아니하고 살육 골짜기라 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제 조금 있으면 바빌론 사람들이 와서 유다를 이제 심판할 텐데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는지 거기에서 많은 사람이 이제 살육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골짜기 이름이 살육골짜기로 이제 바뀔 거라고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절에서 15절에 이 말씀과 함께 대언자가 직격탄을 이제 날리는 거죠. 직격탄은 뭐냐? 19장 7절에서 이제 9절 가서 보면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 계획을 무효가 되게 하고 칼에 쓰러지게 하고 사체를 짐승들의 먹이로 내주고 그렇죠?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고 역병에 걸리게 하고 이렇게 이제 한 다음에 9절 가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들, 딸들의 살을 먹고 친구가 친구를 잡아서 죽여서 친구의 살을 먹고 먹을 게 없으니까 그렇죠? 이 정도로 이 엄청난 그와 같은 비극이 바빌론 사람들 침략하게 될 때 바로 여기에서 이제 생기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이제 말씀해 주세요. 여기까지 말씀한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 내 말이 정말로 이루어지는 걸 내가 보여주기 위해서 아까 가지고 가라는 그 질그릇병 있잖아요. 그 질그릇병을 깨뜨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에 그런 즉 너는 너와 함께 가는 사람들의 눈앞에서 그 병을 깨뜨려라. 예, 그 사람들 보라고 그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 사람들 보라고 예, 그 앞에서 그 병을 깨뜨리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깨뜨리면 그것을 다시 온전하게 할 수 없음 같이 여러분 병이 깨지고 그리고 질그릇이 깨지면 산산조각 나는데 이걸 가지고 도대체 뭘 할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 백성과 이 도시를 그렇게 무너뜨리리니 그들이 그들을 묻을 자리가 없을 때까지 도벳에 이제 묻는 그래서 그 도벳이 더 이상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불리지 않고 살육골짜기라 불리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생기게 된다.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냐? 유다 백성은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징계, 훈련, 기도 이런 건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못 고친다는 거예요. 어떻게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해서 그래서 바빌론 땅으로 끌려가는 수밖에 없다. 너무 심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면 모든 소망이 사라지고 만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 토기장이가 이 토기를 아니면 누군가가 토기를 부수는 그런 그 이미지죠. 이게 이런 것들이 성경에 몇 차례 나와요. 몇 차례 나옵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중동 지방에서 전쟁을 하러 나 왕이나 장군이 이제 전쟁을 하러 나가잖아요. 그 자기 군사들 이끌고 그러면 전쟁을 하러 나가기 전에 퍼포먼스를 하나 하는 거예요. 무슨 퍼포먼스를 하는 토기를 깨는 퍼포먼스를 이렇게 하고 우리가 전쟁의 터에 나가서 저 적군을 완전히 섬멸시키겠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그 군인들 앞에서 퍼포먼스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기장이의 이 토기를 깬다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참패를 당한다는 거예요. 참패를 당한다. 이러한 그 뭐랄까 상징이 그 안에 이제 들어 있는 거예요. 시편 2편은 메시아 시편입니다. 그 메시아 시편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시편 2편 9절에도 가서 보면 내가 그 메시아가 그들을 철장으로 쇠막대기로 부수고 토기장의 그릇같이 산산조각 부순다. 그래서 맨 마지막 때 천년왕국 이루어지려고 할 때 그 메시아를 대적하는 그런 모든 자들을 쇠막대기로 다 부셔버리고 그렇죠. 토기장의 그릇을 부수는 것 같이 완전히 산산조각 내서 부수겠다고 하는 그 메시아의 그런 같은 위력을 보여준 그런 말씀이 이제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자,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 그래서 데리고 갈 때 장로들이 하여튼 뭔가 기대하고 따라갔을 거 아닙니까? 아, 그랬는데 그냥 장로들의 눈앞에서 말 그대로 임박한 그런 심판을, 심판의 말을 예레미야가 이제 전달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또 토기장이 그 질병 그릇을 갖다 다 깨뜨리고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장로들의 얼굴이 어떻게 변했을까. 이런 걸 이제,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정말 말 그대로 정치 지도자들이 다 타락을 해서 하나님이 바빌론을 섬기라고 하는데 정치 지도자는 누굴 섬겨요? 이집트를 섬겨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참대언자 예레미야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노하고 누구 말만 거짓 대언자들 말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부패하니까 백성은 바랄 것도 없는 거죠. 지도자들이 다 부패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대언자는 백성이 듣기 싫어하는 지도자들이 듣기 싫어하는 그들이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 북쪽에서 한 왕국을 하나님이 일으켜서 이 유다 백성을 이렇게 심판하신다고 한 이런 말씀을 이제 전달한 거예요. 이렇게 전달하고는 14절에서 15절에 가니까 또 어떤 내용이 있냐. 이에 예레미야가 주께서 자기를 보내서 대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장로들하고 다 가서 그래갖고 거기서 이제 모든 퍼포먼스를 다 했잖아요. 말씀을 전달하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다시 어디로 가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동일한 메시지를 또 전달하는 거예요. 거기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예레미야라고 한 사람의 그 사역이 아 정말 상상만 해도 얼마나 어려운 것이었을까. 저와 여러분이 좀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도자도 앞에 가서 그런 일을 해야죠. 그냥 얼굴이 화끈화끈 되는데 또 하나님이 가서 성전 앞에 가서 거기 가서 거기 뚫려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하니까 그냥 하나님만 신뢰하고 가서 똑같은 메시지를 지금 전달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어떤 국가나 민족이 있는데 이 국가나 민족이 정말 심하게 죄를 지어서 정말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일도 생길 수 있느냐. 너무나 심각하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고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느냐. 성경의 답은 뭡니까?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 지금 보여준 게 누구예요? 유다 왕국이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거하시는 그 성전이 있던 그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가 되고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사람이 70년 동안 1000km 떨어진 저쪽 땅으로 가서 아무 소망 없이 그쪽에 가서 돌 우상 섬기고 나무 우상을 섬기는 그런 비극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왜 진흙 이야기가 자꾸 나오냐. 진흙이 마르지 않고 아직도 촉촉한 그런 상태면은 다른 그릇을 만들 수 있어요. 다른 그릇을. 근데 그 진흙이 완전히 굳어버리면 더 이상 그릇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릇을 만들 수 없어. 딱딱해졌어요, 이게. 쪼가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갖다 버린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깨뜨려 버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저와 여러분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거기에 또 한계가 있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 진흙 조각이 완전히 굳어버리면 결국은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돌이키는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결국 어떻게 돼요? 아시리아 왕국에서 멸망을 당하고 조금 있으면 남왕국 유다 하나님 말씀 거부하다가 바빌로니아에서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고 우리 예수님 당시에 그 메시아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님을 거부하다가 예수님을 죽이고 그렇게 이제 한 다음에 40년이 지나서 로마 사람들이 들어와서 예루살렘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유대인들을 다 내쫓아 그 땅에서 살지 못하다 다 내쫓아버렸어요. 내쫓아서 거의 1900년 이상을 온 세상을 유랑하는 그러한 그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면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과 그 다음에 교회를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돼. 아직 물기가 남아있는 진흙덩어리인가? 아니면 물기가 완전히 다 이제 말라갖고 굳어버린 이와 같은 질그릇 조각인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이 깨트린 수밖에 없거든요. 갖다 버린 수밖에 없어요. 심판이 임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 여기 가장 큰 핵심은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는 희망이 없어요. 국가를 세울 수 있는 희망이 없습니다. 누구를 통해서만 이 일이 가능하냐. 이 나라를 세워주신 것도 누구예요?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독교 가치를 가지고 이 나라를 하나님이 세울 수 있도록 말 그대로 강권적으로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이와 같은 그 방법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려면 무슨 일이 있어야 되냐? 거짓 목사들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 거짓 목사들을 구분할 줄 아는 좋은 성도들이 이 땅에 있어야 그래야 이 나라가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요즘 정치권에서 일어난 그런 일들 보세요. 이게 정말 나라인가? 나라인가 하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새 아까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뭐 다음 주인가부터 시작해서 뭐 저녁에 2인 이상 이제 모이지 못한다. 이렇게 하더니 뭐라 그래? 교회는 이제 못 모인다는 거야. 모든 예배는 다 금지다. 이게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되냐고요? 지하철 다 가고 그렇죠. 백화점 다 열고 뭐 일하러 가 다 가고 다 하는데. 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안 되냐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건 어떤 데보다도 소독이 다 잘 돼 있고 거리 유지 다 잘 하고 있는데 교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이 하고 있는 A와 같은 그 전체주의 탄압이거든요, 이게. 이게 성도들이 그거 깨닫지 못하고 제대로 투표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또 반복이 돼서 다음번 또 한 번 이런 정권으로 가게 되면 망하고 마는 겁니다. 망하고 말아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뭐 베네수엘라 차베스니 뭐 이거 하는 거 그거를 능가하는 그와 같은 악한 일이 또 일어나게 이제 된다. 이런 것들 기억하면서 이 모든 문제의 핵심은 교회에 있어요. 교회 목사들에 있어요. 올바로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또 좋은 성경을 가지고 빠진 데가 없이 올바르게 번역이 된 이런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공산주의는 안 된다고 가르쳐야 되고 동성애는 안 된다고 가르쳐야 되고 성도들이 올바르게 투표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자유의 가치를 지켜야 된다고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중국이 아니라 미국을 택해야 된다. 대륙 세력이 아니라 해양 세력을 택해야 된다. 이런 모든 것들을 가르쳐야 돼요. 이거 목사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지금 그걸 가르치잖아요. 이집트가 아니라 바빌론을 선택해야 된다고 지금 줄곧 40년 동안 외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참 이런 것도 이제 보면서 정말 타산지석으로 좀 삼아야 되지 않겠는가, 반면 교사로 좀 삼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두 번의 액션 설교를 토기장의 집에 가서 이제 했잖아요. 그 결과가 뭐냐, 20장 1절에서 6절에 나옵니다. 누구가 나오냐, 임멜의 아들 바수울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예레미야를 이제 핍박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대제사장의 신복이고 주의 집에서 우두머리 감독이었다. 주의 집을 감독하는 사람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우두머리 성전 직무 수행자였는데 예레미야가 말하는 거 지금 성전에서 이야기하는 걸 듣고는 몹시 싫어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수울이 대언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베냐민의 높은 문에 있던 착고의 그를 채워둔 높은 문에 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다 볼 수 있는 거기에다가 여러분 착고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발을 이렇게 채우는 경우도 있고 여러분 옛날 보면 목을 채우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밤새도록 잡아놓고 창고에 채워놓고 사람들 저녁 때 지나가면서 보고 조롱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일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유다의 지도자들 대표에서 바수울이 예레미야를 비방하고 모욕하고 투옥하는 그런 내용. 근데 여기 뭐 하나님이 나타났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지만 여기 가서 보면 하나님이 바수울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착고에 갇혀서 잠도 못, 여러분 등이 다 뭐 잠을 잘 수가 없잖아요. 이거 발을 다 이렇게 채워놓고 어쩌면 목을 채워놓고 이렇게 해서 그냥 잠을 못 자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계시의 말씀을 이제 주시죠. 특별 메시지를 주세요. 특별 메시지의 내용은 뭐냐? 바수울의 이름을 좀 바꿔줘라. 바수울의 이름을. 그래서 바수울의 이름을 뭐로 바꾸냐? 마골 미사비비라고. 그래서 내일 바수울을 만나거든. 너 이름을 하나님이 바수울이라 하지 말고 마골 미사비비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했다. 자, 그게 뜻이 뭐냐 하면 너는 두려운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존재라고 하는 게 무슨 얘기예요? 가는 데마다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불러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 좋지 않은 그런 것들 이런 걸 갖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수울만 나타나면 사람들이 저거 공포 덩어리야. 그래서 공포 덩어리. 저 사람만 나타나면 악한 일이 생겨. 그렇죠? 이런 존재로 만들게. 그 이름의 뜻이 마골 미사비비다. 그래서 이름을 바꿔주라고 하나님이 이제 말씀해 주세요. 자, 이렇게 이제 하면서 20장 4절에 예레미야에서 이제 처음으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가서 보면 바빌론 왕에 나옵니다. 내가 온 유다를 바빌론 왕의 손에 넘겨줍니다. 지금까지는 북쪽에서 어떤 나라가 일어나고 북쪽에 어떤 이 유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언어를 가진 그런 민족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다가 20장 4절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존재가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보여주세요. 그 존재는 누구냐? 바빌론 왕이다.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나님이 이제 말씀해 주세요. 자, 이렇게 되면서 6절에 바수울과 그의 가족이 합당하게 받을 그런 심판이 이제 그 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 바수울과 내 집에 거하는 모든 자가 포로로 이제 끌려가서 그래서 결국 어디 가서 죽냐? 바빌론에 가서 죽는다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의 그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그 뭐냐? 죽을 때 반드시 내 땅에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죽는데 다른 나라 땅이나 이런 데 가서 죽는 거를 유다 사람들은 아주 커다란 불명예를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교도들의 땅은 이제 부정한 땅인데 거기 가서 몸이 이제 누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다른 나라 땅에 가서 죽는다고 하는 걸 가장 큰 불명예를 이제 생각했는데 바수울과 그의 모든 사람들이 그와 같은 불명예를 당할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바빌론이 BC 606년 여호야김 당시에 바빌론이 1차 침공을 하고 BC 597년에 여고니아가 왕이었을 때 2차 침공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드기야라고 하는 또 악한 왕이 있었는데 유다의 마지막 왕이에요. 이 시드기야가 통치할 때 BC 586년에 느부갓네살이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침공을 해서 여러분 시드기야의 눈을 빼잖아요.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때려 죽이고 시드기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인두나 이런 걸 가지고 와서 눈을 지져갖고 그래갖고 눈을 빼는 거예요. 이 왕의 눈을. 이게 상상만 해도 상상이 안 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리고 아무리는 눈 보지도 못하. 그런 일을 예 유다의 왕이 바빌론 그 왕 앞에서 그런 그 수모와 이 수치를 당하는 그런 일. 그 일이 지금 성경에 적나라하게 정말 성경이 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정말 그런 걸 보고 좀 깨닫고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 그렇게 그걸 아주 있는 그대로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아주 리얼하게 그렇게 역사를 그렇게 기록해 놨어요. 자, 20장 7절에서 이제 18절은 어쩌면 예레미야의 삶에서 가장 절망적인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걸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이 안에 예레미야의 그 절망의 탄식이 나오고 고통이 나오고 동시에 기쁨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또 동시에 절망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다가 갑자기 당황하는 게 나오고 이렇게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그런 모습이 7절에서 이제 18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예레미야 대언자는 지금까지 자기의 감정을 잘 조절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달했는데 여기 지금 7절에서 18절 여기 오게 되니까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감정 조절이 너무나 힘드니까 이렇게 돼서 그의 마음속에 깊이 감춰져 있던 이런 감정이 거의 여과가 없이 그냥 그대로 올라오는 그런 모습.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인간적인 거예요. 굉장히 인간적인 거. 고린도 후서인데 가서 보면 그 사도 바울의 그 인간적인 그 모습이 그대로 이렇게 드러나거든요. 이게 하나님 그런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위선이 아니잖아. 있는 그대로 난 인간에 지나지 않는데 참을 때까지 참고 감정 조절을 내가 지금까지 하면서 하나님이 일을 했는데 여기 뭐야?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예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영어로 quit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말 그대로 이제 항의하는 거죠. 못하겠다고. 예. 지금 지금 못해먹겠다 이런 거예요. 이게 대언자 예레미야 같이 용기 있고 참을성 있는 사람이 드디어 어떻게 이제 꼭 저 밑으로 이제 내려가는 그런 일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먼저 7절에서 이제 9절에는 하나님이 나를 속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뭐 뱃속에서부터 저를 부르시고 뭐 이렇게 다 했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제 입에서 이제 전하라고 하는 그런 모든 말씀은 유다가 다 망한다는 거. 그렇죠? 폭력에 의해서 다 침략당하고 망한다는 이것만 그냥 계속 전하라고 해서 저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전달했는데 이걸 전달하고 나니까 그냥 엄청난 핍박이 오고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속인 게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거 여러분 밖에 나가서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 지금 같은 목사가 이 앞에 서서 하나님이 나를 속였다 이렇게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은밀하게 지금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혼자. 여러분 그거 잘 보셔야 돼요. 은밀하게 지금 같으면 저 같으면 차 타고 가면서 예, 쭉 그러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고 외치는 거예요. 지금 대언자 예레미야가.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주께서 나보다 97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아 제가 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이 자꾸 말씀을 주고 근데 누르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말씀을 전하는 이런 형국이 된 게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이제 빠진 거예요. 대언자 예레미야가. 그래서 내가 날마다 조롱을 받고 사람마다 나를 비웃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면 사람들이 나를 존중히 여기고 내 말을 좀 들어야 되는데 내 말을 듣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의 말씀이 날마다 내게 치욕거리와 조롱거리가 됐다. 말씀을 전하면은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나를 치욕스러운 그와 같은 존재로 여기고 내가 말을 시작한 이후로 부르짖되 폭력과 노략에 대해 바빌론 사람들이 침략한다, 폭력을 행사한다, 노략한다 이것만 제가 지금까지 부르짖었지 다른 거 못 부르짖었습니까? 이렇게 되니까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그분에 대하여 언급하지 아니하며 그분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말 그대로 뭐예요?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대언자 사역을 내려놓겠다고 그렇게 이제 포기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하였으나 그 다음에 그분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타오른 불 같아서 내 뼛속에 사무친다. 불 같아서 뼛속에 사무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번에 이제 다시 이제 번역이 되고 하면 조금 더 정확한 그런 뜻은 내 뼛속에 갇혀있는 타오르는 불 같아서 이런 뜻이에요. 내 뼛속, 여러분 뼛속에 불 같은 게 이게 갇혀있으면 얼마나 뜨겁겠어요. 뼛속에 불같이 타오르는 게 갇혀있단 말이에요. 뼈 안에 나오지 못하고 얼마나 뜨겁겠어요. 이런 심정이 돼서 제가 다시 말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이제 놓이게 됐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입을 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의 뼛속에 갇혀서 타오르는 불같이 뜨겁게 타오르니까 입을 안 열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가도 할 수 없이 제가 입을 열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웠으면 이와 같은 말씀이 나왔을까. 아마 목사를 하는 사람은 다 이 말씀을 기억할 거예요. 여기 20장 9절. 뭐 그러냐.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일생에 몇 번이 있거든요. 일생에 몇 번. 이게 도대체 내가 왜 이거 그만둬야 되지 않겠는가? 그만둬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도 몇 차례 이제 든 적이 있고 앞으로도 뭐 이런 생각이 아마 들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선포하다가도 너무 힘들면 이런 생각이 이제 들 때가 있다. 자, 10절에서 13절에는 그가 매일 겪는 그와 같은 고통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중상모략해요. 사방에서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을 내가 들었어요. 그들이 말하기를 전하라. 우리도 그것을 전하리라.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자기를 모욕하고 조롱하고 중상모략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저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욕하는 거, 이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는 모든 거 하나님 그들에게 돌리시고 나를 건져주십시오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되니까 이거 생각을 하니까 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12절에 오 의로운 자를 시험하사 속중심과 마음을 보시는 만군의 주여. 내가 지금 다운이 돼서 그만한다 그러고 하고 뭐 다 이렇게 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속중심과 마음을 보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께 내 사정을 드러내었사오니 주께서 그들에게 원수 갚으신 것을 내가 보게 하옵소서 하고는 13절에 막 노래를 하는 거예요. 주께 노래하라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하고 그냥 막 고향이다 하고 저 위에까지 올라갔다가 14절부터는 저 밑에 저 밑으로 떨어지는 거죠. 내가 태어난 날이 저주를 받은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 위에까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이런 걸 생각하면 그냥 저 위에까지 올라갔다가 자기 주변의 환경과 자기를 모욕하는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냥 저 밑으로 이제 내려가서 내가 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냐. 유다 사람들은 특별히 남자아이,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그러면 그 아버지에게 가서 그 말을 전해줘. 사내아이가 태어났다고 당신 가문에 대를 이을 이 기쁜 소식,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그 전하지면 내가 죽어서 태에서 죽어서 나오든지 해서 소식을 전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이제 하면서 기쁨과 절망이 막 이렇게 교차하는 이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론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사를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이 신앙 여정에서 일이 꼬일 때 사람들 때문에 많은 모욕과 비방을 당할 때 예레미야와 같은 그 절망의 한숨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나오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다 핍박을 받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낙심이 되고 또 어려움이 계속해서 겹치고 그만두고 싶을 때 이럴 때 우리 주변의 환경이나 아니면 내 안에 있는 감정 이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지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말처럼 포기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늘 그 생각을 하시고, 저도 뭐 몇 번 그런 단계를 이렇게 이제 거치면서 이제 여기까지 왔거든요. 예, 절대 포기하지 마라. 제가 글도 써놓고 다 해서 여러분 나눠도 드렸잖아요. 자, 우리 대한민국을 한지 보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직 포기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 포기하기엔 너무 이르다. 이거 기억하고, 여기 예레미야처럼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그 부담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렇죠? 또 좋은 시민으로서 국가가 정해놓은 그 틀이 있으면 어떻게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이렇게 간구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내년 3월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 사람이,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건 뭐 사람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백성의 마음을 돌려주시고 그래서 좋은 지도자를 뽑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무슨 수를 써도 이건 벗어날 수 없는 이와 같은 제 함정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기도하고 목사들이 회개하고 우리 성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올바로 배우고 올바로 가르치고 올바로 실천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른 거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이렇게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